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 도심에 대한 공습 중단을 연장했으며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장악 지역을 겨냥한 공습을 자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중장은 어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들이 일주일간 알레포 도심으로부터 10km 거리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 주말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이 끝난 뒤 몇 시간 만에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대변인은 어제 휴전을 앞두고 개설된 6개의 인도주의 통로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래 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도 지난주 모술 탈환 작전 초반 몇 주 만에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당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난민 규모는 7만 명에 불과합니다. 유엔은 또 모술 주변에서 ISIL에 의한 비사법적 살인과 직결 처형에 관한 초기 보고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대변인은 ISIL이 모술 외곽의 한 건물에 있던 이라크 전직 경찰관 50명을 살해하고 사피나 마을에서 15명의 민간인들을 처형해 시신을 강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70명의 민간인 시신에서 총자국을 발견했다는 이라크군의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누가 이들을 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이라크와 동맹군에 병사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SIL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30명을 납치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중부 고루주 정부 대변인은 경찰이 어제 작전 도중 ISIL 군 지휘관 한 명을 사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ISIL 전사들이 민간인 약 30명을 납치해 모두 총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서방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북한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 탐사에 관한 추가 대화와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중국 국가항천국 대표단들과의 우주협력회담을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연방항공청, 국립대양대기청, 지질조사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3차 민간우주대화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중 간 우주 대화와 협력은 우주에서 관련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하고 인류 우주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탈퇴했습니다. 감비아의 ICC 탈퇴는 앞서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뒤이은 것입니다. 감비아는 탈퇴 성명에서 ICC가 아프리카 이외 다른 나라들의 전쟁 범죄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감비아 정부는 성명에서 ICC 설립 이래 적어도 30개 서방 국가들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포기는 가망이 없으며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불핵 불영 의지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자와 기관 명단을 담은 2차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것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에겐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2014년 방북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경험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역량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best we could probably hope for is some sort of a cap.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미국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예로 들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작동 여부를 북한이나 미국 모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nevertheless, we ascribed to them the capability to launch a missile that would have a weapon on it.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며 만약 군사적 방안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운 좋게도 그런 결정은 정보 당국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비정부기구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것이 북한의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포기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행정부 차원의 평가인지 묻는 질문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미 정보국장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불핵 불영 의지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는 변함없고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간 구도를 활용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윤 장관은 또 외교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양날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확장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말레이시아 미북 접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대화론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앞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미국 측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그리고 북한 측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 등이 만나 비공식 대화를 벌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 대선 전국에서 대북 대화 재개론과 같은 의견이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모든 비핵화 합의 불이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제기되는 일각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미북 접촉은 미 행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강력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미 육해공 장관들이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페닝 미국 육군 장관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making sure that that we are prepared for this increasing threat as
북한의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고 위협도 커지고 있어 큰 우려 사안이란 겁니다. 패닝 장관은 이런 위협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짤 때 북한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메이버스 해군 장관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 등 모든 위협에 대응해 출범 첫날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춘 구축함들을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dding destroyers to that effort. Anti-ballistic missile destroyers.
미군이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 군함들은 일본에 있으며 구축함 추가를 포함해 여러 전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이버스 장관은 언제든 상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뿐 아니라 모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브라 리 제임스 공군 장관 역시 북한과 관련해 이런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인수팀은 북한 등 모든 위협에 대해 빠른 전략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과 여러 전직 군 고위 관리들은 최근에 미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할 주요 국가 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내일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합니다. 26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올 들어서도 1월과 4월, 7월에도 열려 이번이 다섯 번째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세 나라 간 협력체계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별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정세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안보리 추가 결의안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엮어낼지에 대한 토론이 가장 중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고 이보다 앞서 21일부터 이틀간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류 부부장의 방북 시점에 미한일 고위급 외교관료의 회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고강도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민생 부분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굉장히 공통된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한 어떤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세 나라 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미한일 독자 제재를 언급하며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평양을 방문 중인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북한 측과 국경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가졌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양국 간 국경관계사업 등을 토의했다며 이 밖에 또 다른 문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이번 북중간 접촉에서 북핵 문제와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압박 일변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북한의 상황을 두루두루 청취하고 파악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마침 이제 그 직전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북미 간에 어떤 모종의 관계 전환이 있는가 또는 대화 모드로의 전환이 있는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소 관심을 끌지 않았던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중국이 류 부부장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미한일의 압박 일변도 대북 접근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쿠웨이트 공항 당국자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운항 불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에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2주 전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도 이날 또 다른 쿠웨이트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결정을 포함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 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담은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가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in the throes of now putting together a second list of individuals and entities.
버스비 부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부가 6개월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인권 제재가 북한 지도부와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mid-level officials at prison camps, interrogators, defector chasers.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중간 간부들과 신문관들, 탈북자 추적자 같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인권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관행을 수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모든 개인을 밝혀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버스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인권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의 이번 합의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두 나라 간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연일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o shine the world spotlight on some of the worst crimes that no really no parallel.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범죄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 요덕수용소 출신의 탈북자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북 인권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파워 대사 이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10일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정보의 굶주려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파워 대사 킹 특사 방안이 대북 인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는 끔찍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visits underscore the U.S. commitment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핵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I see it as a reinforcing of a policy that already has been going on.
최근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의 방안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제재 등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2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for the past few years,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우려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대처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행동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이번 방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U.S. president should maintain a focu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 인권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제는 그럴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there, the law is there, the international ac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re there.
그동안 마련된 제재와 법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인 행동, 성명, 미국 당국자들의 인권 관련 발언 등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인권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리첼런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stain international attention.
리첼런 대변인은 미국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인권 유린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주민들의 자유 확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3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소폭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는 석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공개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북중 교역액은 약 1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교역액은 약 15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었습니다. 수출은 약 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1.6%, 수입은 약 8억 1천만 달러로 5.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역시 석탄으로 전년에 비해 약 5% 증가한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중 수출 순위에서 남성용 코트 제품이 8,700만 달러로 2위,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류가 6,7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철광석 수출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화물 자동차로 액수로는 약 3,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가 1,390만 달러, 그리고 3위는 1,370만 달러가 수입된 자동 자료 처리 기기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705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네아듐, 티타늄은 올 3분기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북 제재 결의가 교역을 제한하는 항공유는 중국이 7만 6천 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판 것으로 나타났고 원유는 매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14만 달러, 쌀은 1,5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편 최근 가파르게 오른 석탄 시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5일자에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국제 시세가 최근에 크게 올랐다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추가 수익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 시세는 지난 8월 초 톤당 $59에서 이번 주에 $99로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3대 석탄 수출국입니다. 석탄의 국제 시세는 몇몇 호주 광산이 문을 닫고 중국 내 석탄 생산이 주춤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은 중국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석탄과 철광석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규모가 지난해 324만 대에 달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46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지난 19일 갱신한 북한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 100명당 13명이 사용하는 셈으로 조사 대상 217개 나라 가운데 규모 면에서 142위에 해당한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CIA는 앞선 자료에서 지난 2011년 기준 북한 휴대전화 보급을 100만 대로 밝혔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24만 대가 추가로 증가한 겁니다. 한국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의 휴대전화가 370만 대 보급됐다고 밝혔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기관과 장사꾼들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곧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규모는 한국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CIA는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893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인구 100명당 12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세계 27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휴대전화 보급이 3억 1,740만 대로 5위에 올랐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13억 대와 9억 대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는 올해 7월 현재 북한의 인구가 2,511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9.19%로 추정해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은 84만 명, 여성은 160만 명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 291만 명, 여성 3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아닌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운 뒤에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는 평균 연령에선 북한이 33.8세, 한국은 41.2세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구 성장률은 남북한이 모두 0.5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55위와 156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출산율에서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올랐고 북한은 1,000명당 14.6명으로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1,800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국내 총생산 GDP 역시 같은 기간 400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은 2014년 43억 달러에서 지난해엔 41억 달러로 감소했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1조 8,400억 달러로 북한보다 46배가 많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500달러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간염 환자 치료 사업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지원한 구호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북한 간염 환자 200에서 300여 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24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개성 제2간염병원 실험실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처음 시작된 간염 환자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300여 명의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7일 처음으로 북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 회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50명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북한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혈액표준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지원했던 위생용품과 통조림, 담요, 손세정제, 옷 등 구호품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홍수 피해 지역의 간염과 결핵병원 6곳에 온실도 지어줄 계획입니다. 온실은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개를 지원하기 위해 약 5만 6천 달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85%인 4만 7,800 달러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의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역사와 사람, 풍경을 그리는 민중화가 민정기 씨의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현재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인 임진나루부터 시작해 서울까지 향하면서 그린 것으로 분단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정기 선생님의 그 작품, 회화 작품들을 보면 한 화면에
서울 금호미술관에서는 도시의 풍경, 인간의 삶, 사회상을 그려온 작가 민정기 씨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민정기 작가가 지금의 개성인 개경에서부터 서울인 남경으로 이어지는 물길 위를 수없이 걷고 살피며 발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나루부터 시작된 작가의 여정은 홍지문을 지나 번화한 홍제동과 경복궁 어귀에 이르러 작가가 인식한 현실의 모습과 분단의 역사, 개발의 흔적, 자연과 전통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1980년대의 주요 판화 작품에서는 작가의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장혜정 씨입니다.
민정기 작가님은 지금 40년 동안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화 작가이시고요. 80년대 초반에는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셨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풍경화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풀어내시고 계신데요. 올해는 지금 한 8번째 되는 민정기 선생님의 대규모 개인전이고 횟수로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시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총 27점의 회화 작품과 55점의 판화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회화 작품에서는 임진나루에서부터 서울로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서 스스로 답사하시면서 관찰하고 공부하신 그 인문학적 내용들을 많이 담아있는 풍경화를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판화 작품에서는 당시 많은 사회적 모순과 규제가 있었던 그 정치적인 상황을 포착하셔서 담아내신 그런 사회상들이 같이 있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민정기 선생님의 변화된 시각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지하 1층에는 분단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진강 나루터 전경과 임진리 도서론, 그리고 임진강에 닿을 수 없도록 굳게 닫힌 철문과 군사 구조물을 그린 임진강 나루터가 그것입니다.
민정기 선생님께서는 원래 개성에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개경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개성에서부터 남경, 지금의 서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까지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답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이 임진리였기 때문에 임진리 나루터에서부터 그 답사를 시작을 하셨고, 이번 작품도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작품이 군사구조물 1사단의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갈 수 없는 이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려시대 때의 도설원, 그 지금의 숙박업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진리 나루터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동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혹은 이렇게 상인들이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면서 여러 가지 교역이 이뤄졌던 그런 숙박업소인 도설원을 상상으로 복원하셔서 다시 그려내신 작품이 여기 임진리 도설원이라는 작품이시고요.
1949년생인 작가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80-90년대의 작품들은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시연대기라고 해서 황석영 소설가의 작품을 다시 삽화처럼 문학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켜내신 작품이시고,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에 이 남을한 한시라는 의사가 한국의 남한에서 겪는 그런 정착에 대한 어려움이나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규제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해내신 작품입니다. 역사의 초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 미군이 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었다거나 혹은 뭐 일제시대 때의 그런 상황들을 신문 기사나 혹은 이렇게 글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네.
1층과 2층에는 임진나루에서 물길을 따라 서울로 걸어오며 만나는 풍경들과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그리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현대적인 모습의 홍제천 주변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시면서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서 늘 살기 좋다고 상상했던 그런 모습들,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겹쳐내시면서 전통의 모습, 또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도 함께 다 한 폭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민정기의 풍경화에는 현실의 모습과 아픈 분단의 현실, 개발의 흔적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곳의 풍경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신작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90년대 그 판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80년대 생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저 작가님도 어떤 분단의 그 역사를 문학 작품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저도 이제 민정기 선생님의 작품 80년대 그 어떤 그 사회상을 그려냈던 그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시대상을 좀 표현하는 그런 게 조금 재미가 있고 또 그 시대 때에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11월 5일에는 전시 연계 행사로 민정기 작가와 도시학자 최종현 씨의 동행 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된 이른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수습할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국정에 개입한 규모와 정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의혹이 대통령의 공개 사과로 사실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에 빠졌고 정치권은 사태 수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가 수장인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에게 휘둘린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로는 부족한 일이라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단,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사태를 그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내놓아야 하고 청와대의 인적쇄신, 또 개각도 단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류하는 국정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국정을 맡기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면서 이 거국 중립내각 구성,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방안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하야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하야와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이런 것에 대한 거론하는 것을 피하는 경계 단계지만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 하야와 탄핵이 마땅하다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국정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군요.
네, 오늘 오후 늦게 나온 관련 속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 전반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그 성역 없는 수사, 처벌을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이 한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도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사과 관련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군요.
네네.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모두 하루 종일 관련 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태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과연 누구인지, 언제부터 대통령과 인연이었는지, 그 가족사도 낱낱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들도 요즘 날카로운 시선의 분석 보도를 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가 시국 선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국 선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대학생들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냐며 사태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과 서강대, 경희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시국 선언을 냈고 서울대와 한양대 학생들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최순실 씨 사태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것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분노와 경악을 넘어서 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대 노동자연맹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도 오늘 시국 선언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상위 다섯 번째 나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예,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90개 나라 가운데 다섯 번째 올랐다는 소식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는 기업을 세우는 것부터 퇴출까지를 건축 인허가와 전기 공급, 자금 조달, 통관 행정 등 10개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걸리는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을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내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매년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이 190개 나라 가운데 다섯 번째라는 것,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 환경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법정 분쟁 해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기업 퇴출 분야에서는 세계 4위다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창업 분야에서는 11위, 세금 납부는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호하는 분야는 지난해보다 5단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13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11년 세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7위, 5위, 지난해는 4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값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김장을 안 하겠다는 주부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배추는 한 포기에 3.5달러가 넘고요. 무는 2.65달러가 넘습니다.
네.
이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작황이 예년같이 않기 때문인데요. 이 한때는 추석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뭐 9달러 정도까지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역시 배나 비싸져 있어서 여전히 주부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아예 사서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 한 김치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김장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30, 40대 주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절반에 가까운 47%가 올해는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배추와 무 등 부재료 비용이 20% 정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김장을 하겠다는 주부들 역시 절반 이상이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담그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김치를 먹겠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군요.
네네. 직접 담그지는 않겠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준다면 얻어먹겠다는 답이 네. 55%나 됩니다. 시중에 파는 포장김치를 사먹겠다는 응답도 한 33% 정도로 나왔는데요. 직접 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추를 직접 사지 않고 절여진 배추를 사서 양념 속만 넣거나 아예 양념도 사서 집에서 버무리기만 하겠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김치는 담가야겠지만 재료값이 부담스럽다는 주부들의 목소리 올 김장은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 더 소박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